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신약성경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또한 이 교회가 어떠한 일들은 또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기 전에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 있던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겠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셨고 또한 사도들에 의해서 입증되셨던 그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연합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구원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4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 끝과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 인간 관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 상호 간에 진실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하거나 거짓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선과 거짓은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또 변화될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 관계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질이 바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화도 낼 수 있습니다. 분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분을 내더라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 우리를 약을 올리지 않습니까? 약이 올리면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그런 그 분을 우리가 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가 지기까지 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우리가 분이 나 있을 때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 우리가 이 감정에 의해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연약할 때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이 마귀가 공격하기 제일 좋은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입니다. 근데 이 화가 났을 때라도 마귀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28절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 생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삶이 바뀌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던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도둑질하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만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울 추를 속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의 대상들입니다. 합당한 방법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생활의 변화를 요구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으니 이제는 인간관계가 새로워져야 되고 또한 우리의 기질이 바뀌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것은 언어의 변화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의사표현의 수단입니다. 우리 격언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바로 사용될 때 우리에겐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화를 초래하기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말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말들은 덕을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격의 황량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것은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참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저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더러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0절 이하의 쭉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치 아니하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이 더러운 말은 누추하거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얘기합니다. 외설적인 말들, 음행과 같은 더러운 말들, 탐욕을 암시하는 말들을 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파괴적이고 상스러운 이 농담들, 희롱의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은 어떤 말은 건설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파괴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미주 동문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문들 모임을 갔는데 그 사회를 보는 동문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부부들이 같이 와 있었는데 아내의 장점들을 좀 얘기하시오. 세 가지만 얘기하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쩔쩔매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아내의 약점을 얘기하시오 했으면 뭐 열 가지, 스무 가지가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아내의 장점을 세 가지를 얘기하시오. 그러고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쭉 했는데 아주 뭐 목사님들이 쩔쩔매요. 뭐 같이 있다, 뭐 같이 밥 먹는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응?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장점이에요? 제 아내는 나와 같이 있습니다. 뭐 같이 먹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목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본성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가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과 희롱의 말을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싸매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고소하죠. 앙심을 품고 보자 하고서 이제 한마디 쏴주죠. 그러고서 아주 시원함을 느끼죠.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칭찬보다는 비난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격려하는 것보다는 노엽게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축복하는 것보다는 저주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너희는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서 내지 말라. 이러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입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말,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책망하는 말들을 해요. 저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만,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하면서도 야단을 쳐요. 어투가 야단치는 투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늘 야단 치면서 막 그따위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 제가 참 부족하지만 신학교에서 한 20, 30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젊었을 때는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아주 뭐 야단을 많이 치는 거죠. 네가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고 뭐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야단이 아니라 격려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장점을 얘기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고 너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고 너는 다른 사람같이 어떤 훌륭한 이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므로 그들의 굽어진 인격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성 자체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더러운 말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 자체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상식대로 말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와 미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 죄악이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죽인다 해도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도 우상숭배 안 치워. 이것이 우리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다 했을 때 어떤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어떤 무엇이 옳다고 해서 옳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바친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면 한 옳으니까 틀린 것을 지적해 주는 건 그건 이상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정도 이것이 옳다라는 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이 옳음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뭐냐?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저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상의 재물은 악한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 왜? 우상의 재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그러니까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다른 말 나온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느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재물은 깨끗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우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낯승에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라 할까요? 그 우상의 제물들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식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우상이라는 것이 신이라는 것이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높은 지경의 신앙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어떡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것을 행동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덕을 세우느냐? 사랑으로 행할 때 덕을 세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화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 지식에 따라 살아야 우리가 하지만 그런 한 단수 높여서 사랑을 따라서 덕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모든 것이 옳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덕을 세우느냐?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우리 나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이것이 옳다 그래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내 판단을 해볼 때 이것이 옳기 때문에 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이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내가 이것은 옳다고 얘기했는데 옳지만 그러나 그 옳은 것을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그 말을 수용할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함이 없는 말이나 행동 이것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진리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 참 알량한 그 진리와 지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 통해서 우리의 말이 덕이 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이 덕이 되겠는가?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싸매주는 말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도 한다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덕을 세우느냐? 내 중심으로 내 판단, 내 가치관 거기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보는 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사건을 보았다 할지라도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될 것인가, 어떤 힘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쏟아내는 말, 이것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이 설교 참 어렵습니다. 말한 게 어려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의 언어에서의 우리의 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거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우리 입에서 제거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들, 다른 사람 죽이는, 다른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 이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따뜻한 그 말씀, 여러분들의 시선,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이 자상하고 부드러운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과격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로서, 미련한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서 다른 사람을 싸매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입술에 주님께서 파수대를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저주의 말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